세계에 6,909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언어까지 번역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이 양이란 동물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중에 그 부족 문화에선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돼지였다고 합니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 돼지를 잡고 여러모로 돼지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양이란 단어를 돼지란 단어로 바꾸니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돼지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좋은 음식 찌꺼기로 인도하시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돼지를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돼지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하면서 그럴 때에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맞구나 돼지 우리의 돼지의 목자 되신 예수님 돼지 한 마리를 잃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 목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 말씀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금방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에서 양의 역할과 목자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중요성과 필요함과 또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양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금방 왔다는 것입니다. 속죄물로 드려지고 이것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실 때에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지만 악한 목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인도한다 하면서 양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양에게 축복이 되기보다는 양을 해치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는 양들을 부르는 웰컴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한 인도한다 하며 양을 해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틀립니다. 양들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단체입니다. 도덕이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1.5세 목사님인데 신천지 한 처녀가 접근하여서 그 미션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젊은 목사가 싱글이었는데 결혼하여서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녀의 신분까지도 바쳐가면서 참으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자신의 나라를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희생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목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싹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싹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치는 자를 싹꾼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할 땐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경력 한 30년에 어려운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회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이때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자는 싹꾼이 되면 안 된다.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 목자이지 도망치는 것은 싹꾼이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에 한 가지 철학,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편해서 떠났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일부러 목사님 편하면 안 되니까 좀 힘들게 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려. 목자는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며 올바른 목자를 따르는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보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문은요, 열고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그것도 있지만 닫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단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문입니다. 보통 이 중동지방에서 목자가 하는 일은 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고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한 목자 되시는 또 문이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어떻게 지키시는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뜬 눈으로.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는요, 밤에 피곤하다고 잠자면 안 됩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이리들 같은 것들이 와서 양들을 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샌다고 합니다.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보다 양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들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책임은 목자에게 있거든요. 목자에게. 우리는 내 거라 여기면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이라 하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집, 내 가정, 내 아들, 내 딸, 나에게 속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내 심장을, 하나밖에 없는 심장, 이걸 이식하면 나는 죽을 텐데 내가 죽을지라도 자녀가 내 심장을 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내줍니다. 왜요? 나에게 속했거든요. 남의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요, I don't know. 여기에 심장 빼줄 사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위험에 처하고 심장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번 생각지 않고 내 심장 빼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내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겠다 하고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요, 양을 잘 압니다. 양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을 열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Each one. 그냥 얘들아 와라가 아니라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매급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 석자를 알아주면요,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길에서 나를 만났는데 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뭐 김아무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 내 이름을 알아주는구나. 이름 모르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는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냥 뭐 도매급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한다 하여도요, 나를 내 모태부터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봤자 참으로 꼴불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멋지게 보이려고 뭐 척하고 이러는 거요,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자라면서 뭐 자기들 뭐 프라이버시 이야기하면서 뭐 아 뭐 어?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아빠 프라이버시하다고 뭐 비켜달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는 야야야야 우스운 얘기 하지만 내가 너네를 기저귀를 바꿨다. 너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다. 척하면은 척이고 안다. 아 그래도 뭐 잘난 거체 하면서 뭐 그냥 같이 살다 보면은. 뭐 그냥 벌거벗은 모습도 보고 뭐 다 그러는 건데 벌써 난 다 봤어 괜찮아 이래도 막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너무 가증스럽고 척하지 말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령과 칭정된 모습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요, 양 한 100마리 놓고 볼 때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양들이 울지 않아도 누가 병들어 있고 누가 살이 빠지고 있고 누가 털이 빠지고 있고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순모임에도 그렇고요. 여러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한 아이가 앵 울면요, 누군가의 엄마가 일어납니다. 누구 아이가 울고 있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요,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아보고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까? 엄마니까 알아요. 내 아이니까 알아요. 울음소리를 압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앞서가고요,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한번 따라가 보셨습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힘듭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굴 앞세우고 따라갈 때요, 아, 저 사람이 빨리 가도 이게 좀 우리가 좀 이상해하고 천천히 가도 답답해합니다. 제가 한때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유스 그룹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웬만한 수양관은 다 가봤습니다. 그 산에 있는 모든 수양관 다 가봤는데 거의 새로운 곳을 간다 하여서 그 주소를 봤더니 전에 갔던 그 수양관에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탐방을 갔다 오신 집사님이 자기가 앞장설 테니까 나보러 뒤에서 따라오래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그분 차는 BMW고 제 차는 현대 엑셀이었는데 BMW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분은 이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뒤에서 그땐 전도사였댔으니까 전도사님이 따라오시니까 내가 빨리 가면은 못 쫓아올까 봐. 이 좋은 차라고 자랑해서 빨리 가면 못 쫓아올까 봐 현대를 무시한 거죠. 나를 무시하고 천천히 간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이제 거기 가까이 와서 여기부터는 내가 찾아갈 수 있으리라 해서 그냥 BMW를 현대 엑셀로 앞섰습니다. 앞서갔어요. 내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리라 해서 슝 해서 지나가갖고 길 잊어버려서 두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긴가민가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길을 잘못 들게 되면 길 잊어버리면은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길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 차에 타서 같이 가게 되면요 확실합니다. GPS도 믿을 게 못 돼요. 뭐 누가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왼쪽 그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집주인하고 같이 가면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히 갈 수 있는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법이에요. 예수님 앞지러 가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가다가 갈 길이 잘 안 보이면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가슴에 품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목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맹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요 양들이 제 맘대로 자기 갈 길 갈 때에 제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냥 자기 좋은 길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을 제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맘대로 행동하는 양들은요 자기만 이 뭐 그냥 막 행동해서 자기만 피해보면 괜찮은데 다른 양들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 그 목자의 마음, 그 간절함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요 목자 없이 있어야 할 99마리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함으로 무슨 영향을 끼칠까? 끼칩니다. 공동체에 아픔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가 이 길가에서 고통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목자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야만 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고 항상 혼자 위험한 곳을 다니는 이 양을 보호할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경험으론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싸매서 싸매주면 건강을 회복한 뒤에 이 양은 항상 따라옵니다. 아픔을 기억하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기분 들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 욥기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요 복으로 생각하래요.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그런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섯 가지 환란 아니면은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데요. 일곱 가지라는 건요, 완전히 망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 환란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음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다시 품기 위해서. 고통 없이 주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요.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통이 빨리 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오해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지명하여 부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카틀랜드 고원지대 가면 아주 단 풀이 자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 풀이라고 합니다. 양들이 너무 좋아하는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풀이 자라는 곳은 그냥 보통 평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10피트에서 12피트 정도 이렇게 좀 그늘에 파여진 이런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양 중에 단독 행위하는 양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그 높은 곳을 그냥 뛰어내려서 그 단풀을 먹으려고 혼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단풀을 열심히 뜯어먹다가 이제 다 먹었다 배부르다 하는데 도저히 올라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목자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가서 즉시 구해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이젠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빨리 꺼내주면 지금 자기가 한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양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도저히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진맥진되어 있는 이 양이 울 때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양이 이제 목자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구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양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고통 없이 구해주면 벼랑이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 것을 모르고 그곳에 다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성경은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대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의 경험을 보니 나의 노하우로 내가 공부해 보니,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 뜻대로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식함과 무능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도 없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강한 이빨도 없어요. 표범과 같이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우리는요 밥 뱉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 법정에서 참 이상한 케이스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양을 두고 두 주인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양쪽에 서로 자기 거라고 하는 이 두 남자를 두고 서로 양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부르니까 양이 혼돈되어서 또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멈추라고 하고 문 밖에 나가서 한 명씩 조용히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가짜 주인이 부르니까 움직이지 않았는데 진짜 주인이 이름을 부르니까 양이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부릅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이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나의 선한 목자인 줄 착각하고 그 길을 따라왔다고 하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속삭이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일생 잘못 길을 들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주님 받아들이며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주님 다시 한번 분별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섭리에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세상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